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sbs.com.au/korean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휴대전화, 온라인,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 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전통적 소유주인 루링가의 부족의 카마렉을 주민들과 이 부족의 전현직 원로들에 대한 담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와 함께 이 땅의 토착 소유권자인 모든 호주 원주민 및 토레스협 군도민께도 존중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 세계에서 온라인으로 또 호주 전역에서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시드니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프로듀서 나혜인입니다. 예, 앞으로 일주일 뒤입니다. 12월 10일이면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 16세 이하 청소년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레드, 틱톡, 유튜브, X, 레딧 등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데요. 이 청소년들의 불만은 높지만 반면 집에서 늘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손에 놓지 않는 아이들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 부모들의 지지는 높은 상황입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없어진 우리 아이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전 세계가 호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 금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시간을 통해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이 뉴스 후에 이어지는 데일리 오버뷰에서 함께합니다. 그 밖에 데일리 오버뷰, 컬처인 그리고 익스플레이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방송 뉴스로 시작합니다. 김하늘 프로듀서입니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 간추린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를 앞두고 레몬 에잇과 요패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빅토리아주 원주민 위원장은 청소년 범죄 법안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계엄을 막아낸 국민들은 노벨평화상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이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펜유엉 연방 외무장관은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웡 연방장관은 지난 2일 호주와 파푸아뉴기니의 공동 역사와 우정을 기념하는 행사인 라이프 호너 중령 리더십 행사에서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설에서 웡 연방장관은 현대적 회복 탄력성이 이 지역에 필수적이며 호주는 태평양 파트너들과 함께 기후변화, 거버넌스 과제, 경제적 불안정 문제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이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기대하는 투명성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호주 통신 규제 당국은 호주 내 47만 대 이상의 삼성 기기에서 트리플 제로 통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 ACMA의 캐시 레인스포드 이사는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옵터스와 텔스트라 등 통신사들이 트리플 제로 통화 실패를 유발할 수 있는 삼성 기기 수를 추적해왔다고 전했습니다.
On the 14th of November, Optus said the worst case scenario for them was approximately 470,000 devices across
레인스포드 이사는 지난 11월 14일 옵터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약 47만 대의 기기가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2,240개의 문자 또는 기기 유형 코드에 걸쳐 47만 대의 고객 기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인스포드 이사는 텔스트라가 규제기관에 통보한 바에 따르면 텔스트라 네트워크 서비스 먹통 시 트리플 제로 신고 실패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4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휴대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알렸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의 레디나 오로클린 국장은 해당 문제에 대한 경고 책임은 통신사에 있으며 호주 통신 미디어 당국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0일 시행 예정인 호주 16세 미만 청소년 대상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 대상에 레몬 에잇과 요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세이프티위원회는 해당 앱들의 새 법규 적용 여부를 자체 평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 법규는 모든 기술 기업이 언제든지 제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니카 웰스 연방통신부 장관은 3일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금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기술 기업들에 기대하는 바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이미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의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메타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4일부터 변경사항을 시행합니다. 유튜브는 16세 미만으로 감지된 모든 사용자를 자동 로그아웃 시키지만 로그아웃 상태에서도 콘텐츠 시청은 가능할 예정입니다. 소방대원들은 서호주에서 발생한 두 건의 산불 중 적어도 한 건에 대해선 앞으로 며칠 내로 상황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호주에는 웨스트리버와 와긴에서 각각 비상단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웨스트리버의 한 농부는 진화작업 중 사망했습니다. 제럴턴에서 이틀간 산불 진화 작업을 지휘한 브렌트 앨런 씨는 상황이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습니다.
We had conditions overnight quite benign, so it's meant that our crews working overnight have really managed to.
앨런 씨는 밤사이 상당히 온화한 기상 조건이 이어져 야간 근무 대원들이 불길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며. 따라서 기상예보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이 불길을 완전히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잔불 정리와 잔여 불씨 제거를 위해 이틀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써 해당 지역 전체를 안전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라디오 한국어 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브리즈번 시내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한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45세 남성은 브리즈번 웨스트엔드 바운더리 스트레트에서 공사 중 붕괴된 옹벽에 깔려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 다른 작업자 한 명은 잔해에 깔린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는 지난 48시간 동안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두 번째 작업장 사망 사고로 지난 1일 골드코스트에서 15세 소년이 숨진 데 이어 발생한 사건입니다. 빅토리아주 미나싱 원주민 아동청소년위원장은 주정부가 제안한 청소년 범죄 법안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의회에 제출된 논란의 폭력 범죄에 대한 성인형 적용 법안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이 폭력 범죄로 기소될 경우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싱 위원장은 NITV와의 인터뷰에서 아동에 대한 처벌적 접근이 그들의 재활 기회를 훼손한다고 밝혔습니다.
When we see so many children and young people who are in youth justice systems who have had experiences of as victims of family violence. So they're seeing that violence used against them.
싱 위원장은 청소년 사법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의 피해자로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과 집이라는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매우 개인적인 방식으로 목격하고 있다며 따라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다루지 않고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의 의미를 다루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폭력을 실행 가능한 선택지로 여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생존자 구조와 시신 수습에 나서고 있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폭우로 광범위한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800명 이상이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 지붕 위에 고립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마트라 섬 마을들에 접근하기 위해 구조대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659명의 사망이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앞으로 며칠간 추가 강우가 예상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호바트의 AFL 경기장 건설 계획이 3일 태즈메니아 주의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주내 AFL 팀 창단 여부는 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태즈메니아 상원은 1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2만 3천석 규모 경기장 건설 승인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 경기장 건설은 2023년 주 자유당 정부가 체결한 협정에 따라 태즈메니아 데블스 팀이 2028년 AFL과 AFLW에 참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경기장 건설안은 상원 15명의 의원 중 최소 8명의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됩니다. 이어서 고국 소식입니다. 고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사의 유례 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 방식으로 극복한 대한민국 국민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일 12.3 비상계엄 1년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불법계엄을 물리치고 불이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역설적으로 지난 12.3 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며 저들은 크게 불이했지만 우리 국민은 더없이 정의로웠다고 회상했습니다. 특히 비체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의 날 지정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선 기념일, 법정 공휴일로 정해 국민이 최소 1년에 한 번쯤은 생활 속에서 회상하고 다짐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정보입니다. 오늘 호주 외환시장에서 호주화 1달러는 매매 기준가로 미화 65센트에 한국 원화로는 967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호주 주요 도시의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시드니, 맑습니다. 17도에서 30도. 멜번, 곳에 따라 흐립니다. 20도에서 33도. 캔버라, 맑고 7도에서 낮 최고 31도. 브리즈번, 곳에 따라 흐리고 19도에서 28도. 애들레이드, 곳에 따라 흐리고 21도에서 34도. 퍼스, 맑고 13도에서 26도. 호바트, 대체로 맑고 13도에서 28도. 다윈,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26도에서 낮 최고 34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 흐리고 눈 내릴 가능성 있습니다. 영하 8도에서 2도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SBS 한국어 뉴스를 마칩니다. 뉴스 진행의 김하늘이었습니다.
The SBS Korean program's Daily Overview looks into issues in Australian politics, society, and economy right after the news every weekday.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호주 공영방송 SBS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매일 방송 뉴스 후에는 호주와 한국 전 세계의 사안을 조금 더 깊이 있는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데일리 오버뷰로 이어집니다. 오늘 데일리 오버뷰에서는 호주 퀸슬랜드에서 야생 악어를 제압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가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인 미국의 유명 인플루언서에 대한 소식 컬처인에서 알아보고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 적응을 위한 부모들의 가이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서는 우리 주변의 이슈들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리는 시간 익스플레이너입니다. 호주에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저렴했던 이 상당수 교외 지역의 집값이 최근 5년 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2배가량 상승한 지역은 200곳이 넘는데요. 이 중 상당수가 호주에서 가장 집값 상승이 더딘 것으로 평가받아왔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5년 새 집값 상승이 큰 폭수로 상승한 교외 지역, 어떤 곳이 있을까요? 또한 어떤 이유로 교외 지역의 집값이 이처럼 폭등한 걸까요? 박성일 프로듀서가 익스플레이너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SBS 라디오.
익스플레이너. 호주에서 경제 뉴스를 도배하는 중요 기사 중에 집값 상승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집값 상승은 비단 호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고국 대한민국에서도 집값, 특히나 이 아파트 가격 상승이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의 한 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강남 불패 혹은 똑똑한 한 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호주의 경우는 어떨까요? 네, 호주에서도 가장 비싼 해안가 지역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들의 집값 상승률을 훨씬 상회한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호주에서는 가장 집값이 저렴했던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5년 새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집값이 두 배가량 상승한 동네는 200곳이 넘는데요. 특히 호주 내 여러 주와 테러토리 중에서도 이 퀸슬랜드주의 집값 상승이 눈에 띕니다. 특히나 도메인이 발표한 최신 주택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교외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들레이드에서 가장 집값 상승이 더딘 곳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던 남호주주의 다보렌파크의 경우에 5년 새 부동산 가치가 200%가량 상승했습니다. 네, 남호주주의 집값은 지난 5년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성장률이 150%가 넘는 9개 지역 중 6곳이 남호주 교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도메인의 조엘 보우먼 수석 경제학자는 참으로 놀라운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보우먼 씨는 SBS 뉴스와 인터뷰에서 남호주주의 집값이 저렴하다고 표현하기 힘들 것 같다라며 이제 애들레이드에서 집을 사는 것이 멜번보다 더 비싸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애들레이드 북부에 위치한 플레이도스 시의 경우에 지난 5년 동안 10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2배 이상 상승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보렌파크로 5년 동안 이 지역의 부동산 중간 가치는 192.5%나 증가했습니다. 인접한 엘리자베스 이스트의 부동산 중간 가치는 175.3%, 또 엘리자베스 파크는 167%, 엘리자베스 다운스는 165.2%, 엘리자베스 베일은 157.1%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애들레이드 옹카파링가 지역의 해컴 웨스트의 부동산 가치는 152.8% 상승했습니다. 서호주주 역시 45개의 교외 지역 집값이 5년 동안 2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퍼스 북동쪽에 있는 스완과 또 남서해안가 지역에 위치한 로킹엄의 부동산 가치가 2배나 상승하며 가장 큰 성장폭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39.6%의 상승률을 기록한 퀸슬랜드주의 제이콥스웰의 부동산 가치 역시 5년간 141.4%가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호주 전역에서 집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들 다수가 한때는 가장 저렴했던 지역들이라는 점입니다. 보먼 수석 경제학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값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교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데 핵심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나 퀸슬랜드주와 서호주주, 남호주주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들은 주 평균 집값보다 집값이 훨씬 저렴한 곳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보먼 경제학자는 시드니 도심에서 33km 떨어진 이 블랙타운 노스의 콜비를 한 예로 들며 이곳의 집값 역시 지난 5년 새 180% 이상 상승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 내용은 해당 지역에 사는 부동산 소유주에게는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 될 텐데요. 하지만 세입자나 이곳에서 집을 사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반가운 소식이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부동산 정보 분석 회사인 코탈리티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주택 경제성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입니다. 코탈리티의 엘리자 오웬 리서치 책임자는 첫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지표가 상당히 실망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메인의 보고서를 살펴봐도 이 다보렌파크의 주택 중간 가격은 55만 5천 달러를 기록 중이지만 이곳에 사는 지역 주민들의 주당 가구 소득 중간값은 1,16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호주 전역의 다른 교외 지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격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먼 경제학자는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깝게도 세입자나 또 이사를 원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비싸진 가격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에도 승자와 패자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주 지방 지역의 집값이 이처럼 많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문 경제학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원격 근무가 널리 도입됐고 또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생긴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비싼 도시 생활 방식에 얽매이지 않게 됐고 해안가나 지방도시에 있는 저렴한 주택을 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문 경제학자는 원격 근무로의 전환이 지역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sbs.com.au/korean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익스플레이너에서 지난 5년간 집값이 두 배로 상승한 지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호주에서는 이제 대도시, 지방, 이 교외 지역 어디든 관계없이 높은 집값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내 집 마련 정말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SBS 오디오 한국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십니다. 호주 10대들의 소셜미디어 금지가 곧 시행되지만 이 시행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오늘 뉴스 시간에 들으신 대로 레몬 에잇과 요패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세부사항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잘 헤쳐나가는 걸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들과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자녀들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도록 돕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홍태경 프로듀서입니다. 호주에서의 삶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를 듣고 계십니다.
호주는 12월 10일 화요일부터 10대들의 소셜미디어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을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스냅챗, 페이스북, 킥, 레딧, 스레드, 트위치와 X, 유튜브가 여기에 해당하며 더 많은 플랫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책임은 플랫폼 자체에 있습니다. 16세 미만의 자녀가 시행일 이후에도 계정을 갖고 있더라도 부모나 자녀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기업은 연령 확인 기술을 사용해 사용자의 나이를 추정해야 하고 정부가 발급한 신분증 스캔 외에 다른 옵션을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유튜브나 틱톡 같은 일부 플랫폼에서 로그인 없이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 도입을 감독하는 온라인 안전위원회는 16세 미만 계정이 모두 12월 10일에 사라질 가능성은 낮고 점진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녀들과 일찍부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시드니 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Social media is really important for young people. It's a really important way for them to connect.
소셜미디어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그들이 소통하는 데 정말 중요한 수단입니다. 부모들이 미디어, 특히 소셜미디어가 젊은이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미디어와 가족을 연구하는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디지털 미디어가 호주 가정 내에서 종종 갈등을 야기하며 부모가 자녀의 삶에서 디지털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때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Parents really need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in the lives of their children and that
부모는 자녀의 삶에서 소셜 미디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소셜 미디어를 잃는다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화가 날 것이고 일부는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립의 위험은 소외계층, 특히 문화적, 언어적으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과 장애를 가진 청소년, 농촌이나 지방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리고 LGBTIQ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parents talk to their children and make sure that they have
부모가 자녀와 소통하고 또래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해서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키즈 헬프라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레오 히드 매니저는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현실 세계에서 똑같은 연결감과 안전함을 느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at's an important message for us to amplify to parents, to adults, to government, wherever we can, that these communities and connections that young people are making.
히드 매니저는 이것이 부모와 어른, 정부 등 가능한 모든 곳에서 강조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이러한 커뮤니티와 연결은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부분 안전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헤쳐나갈 자신감과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안전위원회 웹사이트에서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대화 시작 방법에 관한 자료와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 금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 가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학교와 같은 다른 단체나 키즈 헬프라인과 같은 지원 서비스도 자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히드 매니저는 청소년들의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We then encourage parents to talk to kids about the options, how they are going to manage their well-being through this transition. What other supports might they have if they felt that they're going to
부모님들께 자녀와 함께 이러한 전환기에 자신의 웰빙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다른 대안을 얘기해 보라고 권장한다는 히드 매니저는 자녀가 온라인상에서 사람과의 강한 유대감을 잃을 것 같다고 느낄 경우 어떤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자녀가 그러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히드 매니저는 소셜 플랫폼마다 다르겠지만 곧 시행될 연령 제한 조치에 대해 자녀와 이야기하는 것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계정이 폐쇄되기 전에 사진이나 동영상 또는 여러 가지 추억이 담긴 자료를 함께 저장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How would you go about downloading all your favorite selfies with your friends? You've got the connections there with that particular group.
Are there 친구들과 함께 찍은 좋아하는 사진들을 모두 다운로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특정 그룹과 연결돼 있는 것들을 아직 사용 가능한 일부 앱을 사용해 안전한 공간에서 이를 재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완전히 다른 옵션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키즈 헬프라인에서 권장하는 또 한 가지 전략은 자녀에게 무료 탈출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What we mean by that is telling your kids that if something does happen online,
이 말은 온라인에서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된다고 그리고 당장 반응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히드 매니저는 설명했습니다. 히드 매니저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주저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나 제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여전히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두려움이 없이 열려있는 소통이 장려된다고 히드 매니저는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안전위원회 eSafety는 어린이들이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더 안전한 대안으로 키즈 헬프라인의 P2P 프로그램인 MyCircle과 Beyond Blue 포럼을 추천합니다.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But even after the ban takes effect, parents do still need to be continuing the conversations with their children about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가 발효된 후에도 부모는 자녀와 온라인 안전, 온라인 위험에 대해 계속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위험의 상당수는 소셜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저지르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지금 자녀들과 대화를 아예 끊는 것이라고 히드 매니저는 설명했습니다.
SBS 오디오의 팟캐스트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sbs.com.au/australiaexplained를 방문하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sbs.com.au/korean 그리고 SBS 오디오 앱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10대들에 대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많은 학부형들께서는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아이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는 그 변화가 긍정적일지도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SBS 오디오 12월 3일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컬처인 이어집니다. 세상의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2,300만 팔로워를 보유한 미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호주 퀸즐랜드에서 야생 악어를 제압하는 영상을 게시했다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호주 환경당국은 최대 37,500 호주 달러 벌금에 입국 금지 가능성까지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컬처인 박성일, 유화정 프로듀서입니다.
요즘 소셜미디어에서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점점 더 과격해지는 컨텐츠 정말 많이 보입니다. 네, 개인의 행동이 순식간에 전 세계로 송출이 되고 또 그만큼 한 사람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 기준을 바꾸고 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죠. 특히 이런 영향력이 자연과 생태계로 향할 때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최근 미국의 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호주 야생 악어의 목을 맨손으로 조르며 제압하는 영상을 올려서 세계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호주 환경 당국은 즉각 불법 행위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은 SNS 시대의 무모한 퍼포먼스 문화가 생태계와 호주 지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유아정 프로듀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상처럼 벌어지는 SNS 조회수 전쟁이 정말 뭐 이제는 자연과 야생동물에게까지 번지고 있는 현실인데요.
네.
먼저 최근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이 악어 제압 영상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진짜 타잔, 리얼 타잔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미국인 인플루언서입니다. 네. 마이크 홀스턴이 자신의 SNS 영상에 해당 영상을 올린 건데요.
네.
영상 속 그는 반바지 하나만 걸친 채 얕은 물가에서 이동하던 악어를 뒤따라가 몸 위로 올라탄 뒤 머리와 목을 아래로 강하게 눌러 악어의 움직임을 제압했습니다. 이후 화면에는 악어가 계속 목을 졸린 채 내는 그 고통스러운 비명 소리가 들렸고요.
네.
홀스턴의 팔에서는 피가 흐르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네, 뭐 어린 시절부터 호주에서 직접 악어를 잡아보는 것이 꿈이었다고 말했다면서요?
네, 홀스턴은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다. 악어가 날 물었지만 나도 악어를 붙잡았다. 팔을 제대로 물렸다. 이거 정말 짜릿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이 문제의 영상은 온라인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빠르게 퍼졌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네.
일부 팔로워는 그의 용기와 대담함을 칭찬했지만 야생동물을 괴롭히는 행동에 대한 윤리적 비난은 예상 외로 거셌습니다.
네.
누리꾼들은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는 거냐. 악어는 그냥 쉬고 있을 뿐인데 그들의 서식지를 침범해 자극하면서 콘텐츠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건 잘못이다. 악어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다 라는 등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이 몸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는 야생 악어를 쇼의 일부로 삼아서 제압하는 장면.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뭐 자칫하다가는 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위험천만한 네. 행동 아닙니까?
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무모한 행동이 단순히 본인만 위험한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네.
야생동물이 사람을 먹잇감을 주는 존재 혹은 위협하는 존재로 잘못 학습하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이나 또 관광객들이 실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퀸즐랜드의 한 악어 보호단체는 야생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호주 자연보호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다며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다루는 장면이 대형 플랫폼에서 노출되면 모방 위험은 점점 커진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네, 실제로 호주는 매년 관광객들이 셀카 찍겠다며 악어 서식지로 내려가다 사고가 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소셜미디어에 이 같은 내용이 퍼지면 누군가는 또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결국 다른 사람의 안전을 소모해서 만드는 좀 무모한 콘텐츠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호주 정부도 바로 움직였죠?
네, 홀스턴의 영상은 이미 3,200만 회 넘게 조회되며 전 세계적으로 퍼졌습니다.
네.
퀸슬랜드 당국은 이를 극도로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하며 벌금 부과를 포함해 강력한 법률 조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호주에서 악어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야생동물이 아니라 허가 또 관리 아래에 있는 자연서식 파충류라는 법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이는 단순히 야생동물이 아니라 보호대상 야생동물이라는 의미인데요. 특히 퀸슬랜드주에선 악어 서식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이나 포획, 괴롭힘 모두 불법입니다.
네. 네,
홀스턴 사례와 같이 허가 없이 악어를 괴롭히고 제압할 경우에는 최대 3만 7,500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이 미국의 여성 인플루언서가 또 야생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영상을 자랑삼아 올렸다가 당시에도 여론의 문매를 맞은 사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퀸슬랜드 북부 케언즈 러셀 강가에서 미 인플루언서 제일리 보노우가 4미터짜리 야생 악어에게 통닭을 던져주며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린 사건인데요.
네.
이 영상이 올라오자 비난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퀸슬랜드주는 2024년 8월 의사 데이비드 호그만이 악어 공격으로 사망한 사건 이후 악어에게 먹이를 주거나 접근하는 행위의 처벌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에 더 큰 공분을 샀는데요. 퀸슬랜드 악어 보호단체는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져 결국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원주민 공동체 역시 악어는 토템이자 우리의 문화적 존재라며 기소를 촉구했는데요.
네. 네,
즉 호주에서는 이런 행동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지역 생태, 안전, 문화 전체를 흔드는 문제로 인식됩니다.
네, 단순하게 먹이를 주는 행위 역시 벌금 규모가 뭐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악어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먹이를 준 혐의가 인정되면 즉석 벌금 2,580 호주 달러, 약 230만 원이 부과됩니다.
네.
또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26,615 달러, 약 2,4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노우는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고 위험한 행위였음을 인정하긴 했는데요.
네.
호주에서 악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불법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악어 사건 이전에도 이 호주 야생보호동물보호법을 위반한 비슷한 사례들이 또 있어 왔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쿼카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네.
호주 리얼리티 TV 출연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알파킨스가 로트네스트 섬에서 이 쿼카를 만지고 먹이를 주는 사진을 올려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네.
쿼카. 아주 작고 귀여운 외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사진 욕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카를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네.
이 알파킨스의 무분별한 행동에 네티즌들은 거센게 비난했고요. 그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행동이 성숙하지 못했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파킨스는 멸종위기종 보호법 위반으로 서부 호주 주정부로부터 $300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또 호주 보호 야생동물의 대표 아이콘 코알라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에 걸쳐 이어진 이른바 블랙서머 대형 산불 이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사진 촬영을 위한 접종마저 이제는 대부분 금지됐습니다. 특히 퀸슬랜드, 뉴사우스웨일스 그리고 ACT에서는 코알라 접촉이 불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 이 SNS 조회수 경쟁이 생태계와 인간 안전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반복되는 사례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 무엇이 있을까요?
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네, 첫째는 법적 책임입니다. 야생동물에 접근하거나 제압하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는 모두 호주 법에 규제를 받습니다. 둘째는 윤리적 책임입니다. 야생동물은 구경거리나 사진 소재가 아닙니다.
네. 네,
그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콘텐츠로 활용하는 순간 이미 윤리적 문제는 시작된다고 봐야죠.
네.
또 셋째는 사회적 책임인데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확산되면 무분별한 모방 행동이 늘고 결국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 좋아요와 또 조회수를 위한 퍼포먼스가 인간과 자연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경고군요.
그렇습니다. 인간과 야생동물의 경계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작은 호기심이라도 법과 윤리 그리고 안전을 소홀히 하면 생태계와 사회 전체로 위험이 번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SNS 퍼포먼스 문화가 가져오는 책임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모두 조금 더 신중한 행동을 할 때 비로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화로 세상을 읽는 컬처인 오늘은 SNS 시대의 무모한 퍼포먼스 문화가 이 생태계와 호주 지역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여러 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유아정 프로듀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모든 사람이 물어야 하고 한 시대 실패를 다음 시대가 회복할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역사다. 함석헌 선생입니다.
12월 3일 오늘의 역사입니다.
1995년 오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군 형법상 반란 수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12.12 사태와 5.18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검 특별수사본부는 검찰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의 소환을 무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에 내려간 전두환 전 대통령.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수사관을 경남 합천으로 급하여 연행하고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수괴, 불법 전퇴, 지휘관 계엄지역 수소이탈, 상관살해 및 미수, 초병살해 등 6개다. 1996년 8월에 열린 1심에서 국가 반란죄와 부정축제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았다. 1997년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2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997년 12월 22일 수감된 지 2년 19일 만에 특별 사면으로 풀려났다. 1998년 2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김훈중이 총기 사망 사건. 국회 국방위원회는 단순 자살이라는 군 당국의 수사 발표와는 달리 김훈중의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1998년 오늘 진상 파악에 착수한다. 국회 국방위는 유족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권총에서 김중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타살로 잠정 결론을 내린다. 국방부도 일주일 뒤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국방부는 재수사 4개월 만인 1999년 4월 14일 발표를 통해 김훈중이가 타살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와 고의적인 사건 은폐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의 자살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훈중이 총기 사망 사건은 군대 내 숱한 의문사에 대한 의혹만 증폭시킨 채 끝나게 된다. 1992년 오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소말리아에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을 파병하는 데 합의한다. 내전과 기아로 인해 세계 최대의 재앙지가 돼버린 소말리아에 대한 평화 유지 활동이 다국적 군의 파병 목적이다. 엿새 뒤인 12월 9일 미국 해병대 1800명이 소말리아에 상륙한다. 희망 회복 작전이라고 이름 붙여진 미군의 평화 유지 활동. 미군은 우선 내전을 벌이던 부족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항만과 공항 등 주요 거점을 장악했다. 미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눌려 소말리아 무장 세력들은 한때 휴전과 무장 해제에 합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끊이지 않는 권력 투쟁과 소말리아 국민들의 반미 분위기 고조 등으로 인해 미군은 1994년 3월 소말리아에서 철수했다. 해마다 2만 6천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인지뢰. 1997년 오늘 세계 125개국 정부 대표가 캐나다 오타와에 모여 역사적인 대인줄의 금지 조약 서명에 들어간다. 4년 안에 보유하고 있는 대인줄의를 모두 폐기하고 10년 안에 매설된 줄의를 모두 제거하겠다는 약속이다. 9월 18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줄의 금지 조약 초안에 합의한 지 두 달 반 만의 일이다. 이날 서명식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국제 지뢰 금지 운동의 조디 윌리엄스 대표와 휠체어에 탄 지뢰 피해자들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이 서명하는 현장을 지켜봤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이유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네, 2025년 12월 3일 수요일 오늘의 역사 컬처인까지 함께했습니다. 야생 악어에 대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미국의 유명 인플루엔서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이 앞서서 오스트레일리아 익스플레인드에서는 10대들에 대한 호주의 소셜미디어 금지 조치에 대비하는 방법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레이너 시간에서는 5년 새 집값이 큰 폭수로 상승한 교외 지역 과연 어떤 곳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한 시간 동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저희 프로그램은 웹사이트 www.sbs.com.au/korean에서 모두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SBS 한국어 프로그램을 팔로우하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호주 뉴스를 한국어로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는 비비지의 라라 러브미 준비했습니다. 12월 여름인데도 이번 주 시드니의 날씨 꽤 쌀쌀합니다. 부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주세요.